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군비 경쟁과 사이버 안보, 인권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의 시간에도 전략적 영역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무력 충돌의 위험과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려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연장은 핵무기 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예로 보여준다면서 오늘 우리는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결코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긍정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백악관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을 미 본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푸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지만 양국의 정치적 갈등 속에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 EU와 러시아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27개 회원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력하고 탄력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고 현재 최저 수준에 있는 러시아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추가적 악화는 당분간 가장 가능성이 큰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오는 24일에서 25일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함이 11일에서 15일 일본의 한국령 동해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7함대 소속인 제프리 무라프스키 라파엘 페랄타함 함장은 16일 일본 해에서 미 해군의 훈련은 국제질서의 일환으로 해상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페랄타함은 닷새에 걸쳐 실탄 사격 훈련과 해상 타격과 비행 작전, 토마호크 미사일 무의 발사와 수색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토마호크 팀은 다양한 임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 또는 육지의 위협을 추적하고 파괴하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우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백신이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16일 이 방송이 주최한 행사에서 코로나 백신 정책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중요성의 측면에서 통화나 금융 정책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자유로운 영내 여행 허용 국가 대상에 미국을 추가하도록 27개 회원국들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EU 대사들이 16일 미국을 안전 여행 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하고 27개 회원국들이 여행 제한 조치 해제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고 미 노동부가 17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에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당연 미국입니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은 100만 명이 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은 유학생의 전례 없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안전과 방역을 위해 현장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유학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대학들이 다시 유학생 맞이에 나섰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국제교육연구소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410여 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한 결과 86%에 달하는 대학과 교육기관이 오는 가을 신학기에 유학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데 따라 대학들이 유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대학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백신 접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는데요. 이 대학들의 약 3분의 2는 유학생을 비롯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교정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내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약 35%에 달하고요. 그 다음이 인도로 18%에 달하는데요. 보고서는 대학들이 이렇게 유학생을 맞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전문대를 제외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유럽연합 EU와 영국 간의 소시지 전쟁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비밀 조직망을 통해 수많은 노예들을 탈출시킨 해리엇 터브먼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 온 후에 새벽에 서쪽부터 개겠습니다. 함경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와 함경도는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황해도는 5에서 10mm 예상됩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고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27도, 개성은 아침 최저 18도에서 낮 최고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원산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30도까지 오르고 함흥 역시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청진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간의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 등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홍콩 경찰이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편집인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회원국에 권고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요. 이 두 강대국 정상의 첫 대면 접촉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과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AP,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양국의 주요 쟁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입장 차이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열렸는데 자, 두 나라 사이의 주요 쟁점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미국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 국내 정적에 대한 탄압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고 일절 부인하고 미국에 대한 수사적 공격을 하는 등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번 회담의 목표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삼고 있다고 말해서 현재 최저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양국 관계에 물꼬를 트는 선에서 대화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따로 또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사전 협의에 따라서 회담 후에 각각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요. 두 정상은 장소를 달리해서 푸틴 대통령이 먼저 약 1시간 동안 외신과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 30분 동안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다양한 현안을 진솔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러 온 것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양국의 상호 이익과 전 세계 이익을 위해서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실용적 부문의 노력을 확인하는 것, 미국과 동맹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대응하겠다는 것, 또 미국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같은 언어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앞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요?
네, 두 정상은 이날 전략적 안정에 관한 미러 대통령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하면서 현재 공석 상태인 양국 대사를 다시 임지로 복귀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군비 통제 또 핵 위협 감소에 대한 양국 대통령의 확인을 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긴장 기간에도 무력 충돌의 위험과 핵 전쟁의 위협을 줄이려는 공동의 목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였다면서 최근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연장은 그런 약속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에 부합해서 가까운 미래에 전략적 안정 대화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인권도 이 바이든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인권 위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인권 문제는 항상 의제가 될 거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만일 감옥에서 숨진다면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도 이 나발리 씨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나요?
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발리 씨는 러시아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답변 내내 나발리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두 정상이 어떤 부분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밖에도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광범위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일례로 벨라루스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갑자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서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금 양국 관계에서 가족의 신뢰 같은 건 있을 수 없지만 신뢰의 섬광은 비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가운데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해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6일 밤에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주에 영국을 시작으로 벨기에,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죠. 빈과일보 편집인 등 여러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홍콩 당국이 17일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편집인 등 5명을 체포했는데요. 이 과정에 500명에 달하는 경찰이 동원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무슨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를 한 건가요?
네,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합니다. 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 전복, 테러, 외세 개입 조장과 결탁 등의 행위에 대해서 중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빈과일보가 외세와 결탁하는 범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빈과일보가 어떻게 외세와 결탁했다는 거죠?
네,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가 외세 개입을 조장하는 기사를 적어도 30건 이상 게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기사는 외국 정부에 홍콩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서 홍콩 그리고 중국의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홍콩 경찰은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언론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이 된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빈과일보는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또 불법 집회 조직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홍콩의 미디어 재벌 지미 라이 씨가 세운 언론사인데요. 중국과 홍콩 지도부의 비판적인 대표적인 반중 매체입니다.
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빈과일보의 수석 편집인인 라이언 로 씨, 또 빈과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청 김흥 최고 경영자가 포함됐는데요.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언론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정상적인 언론 활동과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죠?
네, 존 리 장관은 이들이 언론 활동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이번 조처는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홍콩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홍콩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홍콩 당국이 자산도 동결했다고요?
네, 홍콩 경찰은 이날 빈과일보와 연계된 3개 회사의 보유 자산 230만 달러도 동결했는데요. 경찰이 보안법과 관련해서 언론사 자살을 동결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홍콩 언론인 연합회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군요.
네, 27개 EU 회원국들이 BPS 여행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나라 명단에 미국을 추가하기로 16일 합의했습니다. 이날 미국 외에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레바논, 타이완 등 5개 나라도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27개 EU 회원국이 모두 이 결정에 따르는 겁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등 자체적으로 여행 허가 조건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자, 영내 여행과 관련해서 기존에 EU 전체 차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EU는 이른바 이 백신 여권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백신 여권이 있으면 EU 내 다른 나라에 가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격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EU 안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해주는 문서입니다. EU 의회가 지난주에 이 방안을 승인했고요. EU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여권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EU 내 자유여행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 외에도 최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이 코로나에서 회복된 사람들도 백신 여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이미 그리스나 폴란드 등 EU 내 9개 나라는 이 백신 여권 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프랑스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심야 통행 금지도 없어집니다. 이 새 마스크 관련 규정은 17일부터 심야 통행금지 해제는 2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통행금지 해제는 예정보다 열흘 앞당겨진 겁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모두 풀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야외에서도 시장이나 경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있거나 줄을 서야 할 때는 밖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제한을 해제하는 걸 보니까 프랑스 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좋아지는 모양이네요.
네,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일일 감염자 수가 3만 5천 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에 지금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내 코로나 일일 감염자 수는 평균 3,500명 수준입니다.
네, 이 프랑스 내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성인 가운데서 약 58%가 적어도 한 번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기록을 경신했군요.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일일 사망자 수는 최근 많이 줄었고요. 미국 인구의 약 53%는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준틴트가 12번째 연방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상원과 하원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한 관련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침을 법무부가 공식 철폐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공휴일이 하나 추가된다고요?
네, 6월 19일 준틴트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1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는데요. 찬성 415표, 반대 14표가 나왔습니다. 전날인 15일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서명해 공식 발효됩니다.
네, 자, 연방 공휴일이 새로 생기는 게 얼마 만입니까?
네, 한 38년여 만입니다. 지난 198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11번째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1960년대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내년 1월 셋째 월요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준틴트가 12번째 연방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준틴트가 어떤 날인가요?
네, 흑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텍사스주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요. 남북전쟁에서 노예제 폐지를 추구하는 북부 연방이 승리하면서 흑인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때가 1865년 4월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남부연합에 속한 텍사스주의 노예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연방군 장병들이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마지막 남은 노예들에게 이 소식을, 해방의 소식을 알린 날이 6월 19일인데요. 영어로 6월, June과 19일, 19th를 합쳐서 준틴트로 부르는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곳곳의 흑인 사회에서는 이날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이미 공휴일이나 공식 기념일로 지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1980년 주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텍사스를 포함한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내 50개 주에서 47곳이라면 주 정부 차원에서는 대부분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런 기념일 지정 움직임이 확대됐는데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미국 곳곳에서 고조됐던 영향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뉴욕주 등이 작년에 이 준틴트 기념일 지정 관련 주법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기념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연방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연방정치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화당 중진 론 존슨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반대론자였는데요. 지역 문제와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관련 법안 처리에 존슨 의원이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존슨 의원이 이번에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지난 1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 가결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습니다.
네. 자, 비용 문제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연방공휴일이 하나 새로 생기면 한 해 6억 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존슨 의원은 지적했는데요.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 더 유급 휴일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 문제를 더는 논의할 의향이 없어 보여서 반대 입장을 접은 거라고 존슨 의원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상원에서 법안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민주당 중진 에드 마키 의원입니다. 미국이 인종정의로 향하는 길은 아직 멀다고 표결 전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노예제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종정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틴트를 연방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연방공휴일 지정과 함께 노예해방 포고령과 미국의 헌법이 약속한 평등한 정의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원에서는 어떻게 입법이 진행됐습니까?
네, 하원에서는 실라 잭슨 리 의원이 관련 법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잭슨 리 의원은 민주당 소속 흑인 여성 정치인인데요. 오랜 여정이었다. 하지만 우린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16일 법안 가결 직후에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 회고한 건데요. 이날 하원에서 나온 반대표 14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낸 것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까다롭게 만들었던 망명 관련 결정 사항 두 개를 16일 법무부가 공식 철폐했습니다. 주로 중미 지역 출신자들이 대상인데요. 앞으로는 인도적 목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는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게 이전 정부 시절보다 좀 쉬워집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런 지침을 관계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자, 결정사항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첫 번째는 범죄 집단 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 관한 상황입니다. 첫째, 이 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난 2018년에 가정폭력을 위해서 피해서 미국에 왔던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에게 망명을 인정한 조치를 당시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민법원 1심에서 기각이 됐다가 2심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뒤집었는데요. 이걸 이번에 갈랜드 장관이 다시 인정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을 같은 기준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정사항,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피해자의 사례, 이건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멕시코 출신 망명 신청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멕시코 현지 마약 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자신을 좀 미국에 살게 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법무부를 이끌던 윌리엄 바 장관은 그런 가족관계만으로 망명 신청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의 선례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갈랜드 장관이 이번에 뒤집은 겁니다.
자, 결국 출신 국가에서 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한 데 따라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고 갈랜드 장관이 이날 밝혔는데요. 새로운 방침 아래 어떤 사람들이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초안을 국토안보부가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앞서 전해드린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롯해 이 복잡하게 좀 얽혀있는 망명 관련 사건들을 다룰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망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출신 국가에서 박해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난민과 같은 취지인데요. 이 난민과 망명의 차이는 이 난민은 미국 밖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망명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망명이 성사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도 갖는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망명을 크게 제한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망명을 제한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불법 이주를 근절하겠다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공약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이 망명 제도를 악용해서 불법 체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해놓고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 2018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방침을 바꿨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민단체 등에서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단행했던 최악의 반망명 정책을 없애는데 중요한 첫걸음을 디뎠다고 비영리단체인 미국이민협의회 측이 평가했는데요. 이번 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비판하는 쪽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관련 정책을 다뤘던 짐 해밀턴 변호사가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자국 내 단순한 범죄를 사유로 내세운 망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폭력 피해에 관한 망명 기회를 넓혀줬기 때문인데요. 대상자한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위험이 아니라 출신 국가의 단순한 범죄 상황은 망명으로 보호해줄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점차 잦아드는 추세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계속 고조되는 데 따른 건데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다음 날인 16일 내놓으면서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일단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제로금리인 0.00%에서 0.25%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을 위한 긴급 처방이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열린 회의에서 줄곧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건 아직 코로나 사태 여파가 여전하다는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주요 고용지표 등이 호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낙관할 단계가 아니라고 연준이 보는 겁니다. 아직 고용이 충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돈이 금융기관에 묶여있지 않고 시중에 더 돌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각종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예, 자, 앞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 될까요?
네, 2023년 말까지 단기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연준 측은 내다봤습니다. 이 연방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나타난 현황인데요. 이전의 입장은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점을 1년 앞당긴 겁니다.
네, 자, 연준의 이런 판단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주요 물가지수들이 지금 미국에서 기록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 올랐는데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란 건 식료품이나 연료, 주거비용을 비롯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물가 현황인데요. 이 생활비에 들어가는 물가가 그만큼 크게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다른 물가지수는 어떤 건가요?
네, 산업계에서 다루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상승세입니다.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6.6% 올랐는데요. 11년 만에 가장 빠르게 오른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은 올해 물가 인상률 전망치를 3.4%로 높여 잡았는데요. 지난 3월에 내놨던 2.4% 전망치보다 1%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네, 물가가 연준의 당초 기대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거라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기대를 좀 넘어선 물가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의 국채와 주택 저당 등권 등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여파로 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연준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을 주제로 논의했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북아일랜드에 들어가는 식료품의 검역과 통관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시지 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갈등은 최근 진행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됐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EU와 영국의 소시지 전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후속 이행 과정에서 이른바 소시지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After its 2016 referendum to leave the EU, Britain's exit was finalized Thursday.
브렉시트, 즉 영국이 올해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영국산 식료품이 EU 회원국에 들어가려면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양측은 영국 영토로 장기간 분쟁이 발생했던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협약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전처럼 EU 통상과 관세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이전처럼 열어두는 것이 지난 1998년에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 특히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등 영국 내 다른 지역에서 북아일랜드로 소시지 같은 식료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Nearly half of fish caught by British boats is exported to the European Union, a trade worth over $1.8 billion in 2019. But Brexit has brought border checks, paperwork, delays and costs.
이와 영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식료품의 통관 절차와 검역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최근 이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해버렸고 그러자 EU는 영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영국은 통관과 검역 절차 탓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식료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예기간 연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EU는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검역 없이 자국 식료품을 EU에 수출하는 뒷문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기존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EU 식품 안전 규정은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냉장 육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영국 본토산 소시지는 북아일랜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갈등이 소시지 전쟁으로 불립니다.
The British exit from the EU means that trucks entering Irish ports will now have to undergo unpopular, lengthy and bureaucratic check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agriculture.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타협이 안 되면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하면 EU나 영국이 개입해 협정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만일 영국이 실제로 이 16조를 발동하면 EU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즉각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EU와 영국의 소시지 전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6월 19일은 미국의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 프리덤 데이라고도 하고 축제의 날, 주빌리 데이라고도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의 텍사스에는 그 같은 소식이 가장 늦게 전해졌습니다.
1865년 6월 19일 북군의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이곳에 진주해서야 노예 해방이 선포된 것입니다. 기쁨에 넘친 텍사스의 노예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날을 해방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미국에서는 마지막 주까지 해방의 소식이 전해진 6월 19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얻어졌습니다. 노예를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는 지하철도의 차장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밀 조직망을 통해 수많은 노예들을 탈출시킨 해리엇 터브먼입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이곳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해리엇은 목숨을 걸고 대농장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노예와 그 가족들을 비밀 연결망을 통해 북부지역 자유로운 곳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그 연결망은 지하철도, 노예를 인도한 해리엇은 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해리엇의 출생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20년에서 1825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해리엇은 메릴랜드주 도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노예 가정에서 9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해리엇 릿 그린은 부엌 노예였고 아버지 벤 로스는 목재소 노예였습니다.
본래 이름이 아라민타였던 해리엇은 민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라민타는 결혼 무렵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해리엇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노예들은 많은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해리엇과 그의 가족에게도 신체적인 폭력은 일과처럼 반복됐습니다. 해리엇은 5살 때 다른 곳에 아이를 봐주도록 잠시 보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자 그 집 주인은 해리엇을 채찍으로 연달아 쳐 심한 상처를 입혔고 그녀는 일생 동안 흉터를 안고 살았습니다.
10대 시절 어느 날 해리엇은 식료품 상점에 물건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농장을 빠져나온 한 노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노예의 감시원은 해리엇이 탈출을 부추겼다며 2파운드짜리 물건을 그녀의 머리에 집어던졌습니다. 해리엇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혼수 상태에 빠진 해리엇을 침대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꼬박 이틀을 배틀에 앉혀두었습니다. 해리엇은 그 사건 이후 일생 동안 극심한 두통과 혼수 상태에 빠지는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1844년 해리엇은 존 터프먼이라는 자유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메릴랜드주 동부 해안지대에는 흑인의 약 절반 정도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중에 자유인과 노예가 섞여 사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리엇의 아이들도 노예가 됐습니다. 해리엇은 심한 질병을 앓고 몸이 허약해져 값이 나가지 않는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해리엇은 메릴랜드 북쪽 자유지역인 펜실베니아주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리엇은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849년 해리엇은 남동생 벤과 해리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신문에 이들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300의 상금을 준다는 공고가 실리자 동생들은 겁을 먹고 농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해리엇은 혼자서 메릴랜드를 벗어나 펜실베니아로 향했습니다.
해리엇은 약 145km에 달하는 은밀한 길을 걸어 주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대도시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해리엇은 그곳에서 가정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리엇은 안전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850년 12월 해리엇은 메릴랜드에 있는 조카의 가족이 경매장에서 팔려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리엇은 서둘러 메릴랜드로 가 조카의 전 가족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지하철도를 이용해 노예를 탈출시킨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 후 해리엇은 한 번에 한 그룹씩 노예들을 메릴랜드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탈출자들은 은밀하게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보통 걸어서 최소 5일에서 최대 3주까지 걸리는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탈출 작업이었지만 노예들을 돕는 자가 왜소한 흑인 여성 해리엇인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예들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잘 짜여진 조직망 속에는 자유 흑인, 백인 노예 배지론자 그리고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1850년 미국에서는 탈출 노예법이 제정됐습니다. 북쪽으로 탈출한 노예나 자유 흑인을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해리엇의 탈출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노예를 메릴랜드 북쪽이 아니라 더 멀리 캐나다까지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탈출 시기도 밤이 긴 봄과 가을을 택했습니다.
1850년에서 1860년 사이 10년 동안 해리엇은 19차례 남북을 왕래하며 3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을 탈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해리엇은 모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가 직접 인솔해 자유를 찾아준 노예만도 연로한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 최소한 70명에 달했으니 결코 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에게는 어떤 경로로 탈출을 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해리엇은 자신의 기차가 한 번도 탈선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명의 승객도 잃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해리엇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군부대에서 요리사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해리엇은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병든 북군 병사들과 탈출 노예들을 도왔습니다.
1863년 해리엇은 또 첩보 조직을 만들어 남군의 이동과 보급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해 북군 지휘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로 북군 흑인 군대를 창설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해리엇은 뉴욕주 오번에 조그만 대지를 구입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예 출신으로 북군에서 복무한 넬슨 데이비스와 결혼했습니다.
해리엇은 빈곤에 허덕이는 과거의 노예와 고령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해리엇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데 앞장섰습니다. 집에서 채소와 돼지를 기르고 지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해리엇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인 수전 앤서니 여사와 함께 일을 하고 미국 동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여권 운동도 벌였습니다.
1896년 해리엇은 자신의 집 옆에 땅을 사 연로한 노예 출신 흑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해리엇 터브먼 홈을 지었습니다. 해리엇은 어렸을 때 다친 머리 때문에 늘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 뇌 수술까지 받았지만 건강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해리엇은 1911년 자신의 이름을 딴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1913년 3월 10일 해리엇 터브먼은 결국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1822년 출생이 맞다면 91세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살아생전 널리 존경을 받았던 해리엇 터브먼은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우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여러 학교와 박물관이 등장했고 많은 책과 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나와 그의 행적과 정신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는 $20짜리 지폐에 해리엇 터브먼의 얼굴을 기존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 얼굴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지연됐던 새 지폐의 디자인을 서두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지하철도라는 비밀 조직망을 통해 많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찾아준 해리엇 터브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하이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2017년 영화 The Big Sick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코미디언을 꿈꾸는 쿠마일.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지만 그가 같은 파키스탄 문화권의 여자를 만나 준매 결혼하기를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에밀리와 연애를 시작하며 둘은 점차 사랑에 빠지지만 준매 결혼이라는 쿠마일 가족의 관습을 알게 된 에밀리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잡을 용기가 없었던 쿠마일도 결국 에밀리와 헤어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쿠마일이 에밀리의 부모님께 후회가 담긴 말을 하는 장면의 대화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screw up,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Won't you say, take me please?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Screwed up. I screwed up. Screw up means to completely spoil, mishandle, or mismanage a situation. Screw up 하면 무엇을 망치다, 무엇에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 sorry. I think I screwed up. 미안한데 내가 일을 망친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또 알아두면 좋은 표현으로는 screw up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명사가 되는데요. Screw up, 실수, 실패, 엉망이 된 일 혹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at was a screw up. 그건 엉망이었어, 실패였어. He's a screw up. 그는 일을 잘 망치는 사람이야.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He's a screw up. Screw up. 에밀리는 쿠마일과 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에밀리의 곁을 다시 찾은 쿠마일은 그녀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I think I screw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What should I say?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Screw up. I screwed up.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